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공간을 정결하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지쳤던 이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편을 곧장 직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 길목에는 이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로 지쳐버렸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저주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 그토록 원하던 이 가나안 땅에서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벽 봉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 13장 1절을 보니까요, 이 기념비적인 성전 봉헌식에서 제사장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때마침 이 구절이 바로 앞서서 말한 신명기 23장 3절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모세의 책, 신명기죠. 신명기를 낭독하여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 성경이 없었어요. 종이가 발달하지 않고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요, 아주 값진 것이었죠. 따라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도요,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 다 내려놓고 다들 다른 도시에 가서 농사짓고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오늘날이야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 번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의 성경책이 있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말씀 펼치고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싶어도요, 성경이 없어서 그 말씀을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백성들이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은 난생 처음 듣는 말씀이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제외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곧 온 무리 가운데서 웅성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느헤미야 9장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방인 여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낳은 자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내 아내가 모압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딱 읽고 그 내용을 들었는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요, 온 백성 사이에서 지금 이 웅성거림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면 이들 신속하게 말씀에 순종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3절을 보니까요, 백성들 말씀을 순종하는데요 주저했어요? 아니에요. 이들 율법을 듣고 곧 말씀에 따라 이방인들을 모두 분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13점 3절을요 그냥 글로 읽으면 이게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 이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자기와 결혼한 아내가 모압 사람이에요. 함께 낳은 애도 그러니 가정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내만 그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낳은 자녀들까지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생리별하면서 눈물을 흘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준행하기 위해서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내 기쁨, 내 삶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 이방인의 아내도 또 이방인과 함께 낳은 자녀까지도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서 다 몰수히 분리시켰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아십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압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내주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방이 있죠. 근데 이 방 중에 하나를요, 예를 들면 이 불교에서 이 도 닦는 스님이 거할 수 있게 방을 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온 교회가 들고 일어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마치 그러한 장면이 오늘 연출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모압 사람 도비야가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의 중심에서 지금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명백한 죄인 거죠. 게다가 도비야가 지내고 있는 방은요 보통 방이 아닙니다. 아주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였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또 기명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제정실 같은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물품들을 비치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 창고였어요. 특수한 방이죠.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이 방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모압 사람 도비야의 안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참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이요 이 율법을 몰랐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구 안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제사장 엘리아십이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아십은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이 사람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압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전 안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가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사태를 방관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무시되고 등한시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있으니 나머지 레위인과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일이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고요 다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었는데 느헤미야 이 사건을 몰랐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이 일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죠? 내가 심히 뭐 했어요? 근심하여. 근심하여.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막 이런 장면이 생각이 돼요. 느헤미야가요 이 도비야가 하는 일을 딱 보고서 아,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아 내가 엘리야십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지? 야 이건 내가 잘못 말하면 관계만 틀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뭔가 소극적으로 근심하며 궁리하는 자세로 보기 쉬워요. 그러나 원래 이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르게 해석하면 크게 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이 역정을 내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내고 있는 이 모압 사람 도비야에게 크게 분을 내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이 되세요?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분을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 거룩한 전에 모압 사람을 드릴 수 있고 저를 위해 방을 내줄 수 있냐 하면서 이 도비야의 살림살이를 다 밖으로 막 던져버리고 있는 이 장면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죠. 그 후 그는 이 방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방을 청소하고 다시 이 방이 본래 쓰여야 할 그 특별한 창고의 용도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본래 있어야 할 것들로 그 방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이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모압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어 놓았듯이,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위한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이 방만큼은 건들지 마십시오. 여기는 내 구역입니다. 주님, 다른 방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다 드릴게요. 그러나 이 방만큼은 모압 사람 도비야가 지내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속 방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거실도 쓰세요. 하나님, 화장실도 쓰시고요. 부엌도 쓰시고요. 원하시면 제 서재도 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여가를 즐기는 이 방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면, 내가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보자 하고 들어오시려면 그 앞을 가로막고 화를 내면서, 주님, 제가 다른 방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 이 방만큼은 주님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라도 못 들어가요. 이 안에 도비야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하고 혹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안에 모압 사람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제사장 엘리야십.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가지 결정으로 말미암아 온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방,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가득한 세속적인 욕심과 또 탐욕과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좀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다시 그 방을 채워놔야 해요. 원래 도비야가 썼던 방은 특별한 방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칠 기름과 재물과 유향을 비치시켜 놓은 곳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지금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방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로 말씀으로 또 주님을 위한 묵상으로 채워 넣어야 할 그 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수많은 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00개의 방 중에 99개의 방을 주님 앞에 다 드렸을지라도 혹시 하나의 방, 아직도 그 방만큼은 열쇠를 내 가지고 주님께 못 드리고 있는 마음의 방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곳은 다 열려있지만 주님조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내 삶의 특정한 영역은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공간, 그 마지막 삶의 공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빛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리하시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99개의 방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 방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그것 욕심부리고 내 것이라고 주님이라도 드릴 수 없다라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곡간 열쇠 내가 가지고 이거 드릴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임을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주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위탁만이 참 제자의 지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못 내려놓는 것, 못 드리는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선택, 복된 삶 살아가는 기한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